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말 그대로 프랑스 파리 전 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서 이 도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세 명의 여학생들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퉁이를 돌았었을 때 그들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청년들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들은 이 여학생들에게 자신들을 부축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러나 이 사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이 전투소리에 두 여학생들은 못 들은 채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여학생은 그곳에 머물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청년들을 힘껏 정성껏 도와줍니다. 그녀는 근처에 놓여진 이 구급약을 찾아내어 그들의 상처를 상처에 발라주고 또 자신의 치마를 찢어 피가 나는 또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되자 청년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기 여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메리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두 달 후 한밤중에 어떤 젊은이가 캄캄한 어둠 속을 헤치고 여학생 기숙사로 달려와 크고 다급한 목소리로 메리 메리 하고 외쳐댑니다. 잠에서 깨어난 메리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자 그 젊은이는 쏜살같이 그녀를 이끌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곳에서 큰 난동이 일어나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향한 처참한 대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날 밤 대학교에 머물고 있던 모든 학생이 죽었으나 메리만은 살아남은 것이죠. 상처와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청년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메리, 그녀 역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며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또 여김 받음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에 빠진 개나 고양이를 보면 구해주고 싶고 굶주린 어린이를 보면 빵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싶은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연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긍휼이란 연민을 가지고 죄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가련하게 여겨주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긍휼이란 단어는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연민하는 그런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사람 정말 춥겠구나 하고 말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속으로 아우 저 사람 많이 배고프구나 하고 아유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지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긍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서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겠구나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신 마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긍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향한 연민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추운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직접 먹을 것을 주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머무르는 긍휼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합니다. 그렇게 셈하다 보니 무려 1만 달란트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를 빚진 사람을 발견하지요. 이 빚진이가 평생 이래도 갚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왕은 그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큰 소리로 울며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지요.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자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그 종을 향하여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전부 전액 탕감해 주었지요.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보던 신하들도 정말 왕이 이 엄청난 빚을 그대로 면해준 것에 대하여서 입을 벌리고 놀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불 정도 되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종이 그의 멱살을 잡으며 네 이놈, 내게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그 앞에서 동일하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걸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을 것이네. 그러나 그 종은 분을 참지 못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의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그의 동료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의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일이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종을 불러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왕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어 빚진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백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에게 잘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서 마치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은 이 종과 같이 그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방금 나타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며 떨리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심지어 주기도문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드리다가도 혹시 누군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혹시 누군가에 가서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제사 드리던 것을 내려놓고 재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얼른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관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와서 돌아와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가슴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품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쌍둥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며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또 그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또 용서하시고 또 제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받은 자로서 100달란트 사함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동일하게 용서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